밤낮으로 쉬지 않고 성벽 재건을 하던 연장 소리가 중단되었습니다. 대적의 악한 위협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이 연장 소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적의 위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사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포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절반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백성들의 하나됨으로 또 느헤미야의 선한 리더십으로 하나되어 성벽 재건이 짧은 기간에 놀라울 정도로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들려온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원망은 성벽 재건을 거부하거나 힘들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의 굴레에 갇힌 백성들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이때는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다른 어떤 일도 다 부수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사명, 이 과업 하나로 집중되어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서 들려온 이 원망과 탄식 소리는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 속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벽 재건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난의 문제, 이것은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은 성벽 재건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적의 악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경계를 쓰며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를 하며 공사를 계속해왔던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에 모든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은 성벽 재건이라는 이 과업의 우선적인 순위보다 그 백성들의 원통함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이 사명보다도 그 백성들이 처한 형편,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때로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명령보다 더 먼저 주어진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말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이 가장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은 타문화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선교사님들 그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 한 한인 선교사님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예배를 마치면 바로 조용히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붙잡고 함께 교제하지 않고 왜 예배만 마치고 가냐고 했더니 선교 현장에서 동료 한인 선교사님들과의 깊은 갈등 때문에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눈 것조차 깊은 상처 때문에 거부감이 생겼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지상 명령만을 바라보는 위험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교회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상 명령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것을 중지하며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벽 재건에 보이는 그 공사, 그 건물을 세우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세우는 것이요. 사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성벽 재건만을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건축을 통한 국가의 통치 방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업적을 통해 자신이 이룬 어떤 과업을 이룸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비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중단하고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원망과 고통 소리는 바로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이 가난의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가난이 반드시 존재하고 또 이 세상에는 가난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그 상태로 내버려 두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난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것을 완화하고 그 조절하고 그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지침이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원인으로는 게으름의 결과이죠. 또한 자연적 원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기근, 재해,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원인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원인은 사회적 원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가난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원인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또한 그 가족을 종으로 데려가고 그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난의 굴레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사회적 어떤 활동을 통하여 누군가 경제적 고통 속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의 굴레에 갇히도록 만드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느헤미야에게 들려왔던 이 원망과 탄식 소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근과 과도한 세금과 폭리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발생한 가난을 이기 위하여 밭과 집을 저당 잡혔는데 폭리를 취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욱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급기야 자신의 밭과 포도원 집이 다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형제와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는 상황이 이르게 되고 그 종으로 팔려간 가족을 다시 속량할 수 있는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힘도 없어져 버린 이 가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저절한 울부짖음이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를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가난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 가난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이들이 도리어 수많은 백성들이 그 가난에 갇히도록 만들었다는 그 불의함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분노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것은 옳지 않음에 대한 불의에 대한 저항의 능력입니다. 이 분노가 올바른 분노가 아니 올바른 분노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분노인지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만일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분노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분노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 영혼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또 그 분노의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의 뿌리는 사랑이었고 그 분노의 결과는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의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기 위해서 큰 집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서 이런 원망과 탄식 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 가난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도화된 구체적인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오고는 모든 새에 동일한 법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제의 질서의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가시화된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를 잘 묵상하면 그 간에 그 가운데 가난을 해결하고요. 가난을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차이를 완화하며 조절하며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구약에 나타난 이 경제사회 질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지파별로 가문별로 공평하게 주어진 토지 분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주변 국가들과 완전히 뚜렷이 대조되는 것이죠. 당시 주변 국가들은 왕이나 군주 소수가 모든 토지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내게 하나님은 그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공정하게 분배하였습니다. 똑같이 땅을 나눠줬다는 게 아닙니다. 각 가족 수대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소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긴 토지 분배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읽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가족에게 어느 정도의 땅이 배분된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정보겠습니까? 또한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에게는 토지가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탈과 전쟁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잃어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난을 하나님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한 가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손을 펴 돕는 것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리는 히브리 종들은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14절,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6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누군가가 다른 가정의 종으로 일하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7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종에서 자유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넉넉히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이 제도가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질 수 없죠. 그러나 이 정신, 이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지파와 가족에게 분배된 토지는 영구히 팔릴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제도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7년 안식년이 7번째 지난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되죠. 그때를 희년이라고 말했고 희년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정복때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분배된 그 토지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23절부터 24절,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하는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50년 주기로 원래 소유자들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토지를 영영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며 임시 거주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족 간에는 이자를 붙이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레위기 15장 35절 36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너는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다섯 가지 중요한 원칙적인 제도들만 언급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이방 나라들과 차별화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탁월한 아주 숭고한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있는 이 법이 주어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살았기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겪고 포로의 생활을 하고 다시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점이 없이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삶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 아주 평범한, 당연한, 또 상식적인, 또 그것이 세상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점점 이렇게 타락해가는 이 세속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평범함 속에 악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나치의 전범으로 재판받는 아이히만이라는 이 나치의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참관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으로 남겼죠. 그 아렌트의 증언은 그가 지켜본 아이히만은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가 무도한 악인이 아니라 또 그가 자신을 변호할 때 자신은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전혀 죄책감 없는 문제의식이 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아주 무섭게 제정하면 사회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정치가들은 법을 강하게 더 무섭게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무섭게 제정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간의 도덕 윤리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아주 평범하게 악을 저지르는 사회가 됩니다. 최근에 음주운법법 또 여러 뭐 도로교통법 여러 법을 강하게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뉴스를 보면 곳곳에 더 심각한 죄악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법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 윤리 의식을 더 함양하는 그러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법보다 더 무서운 변화를,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큰 집회를 열어 공사를 중단시키고 모든 귀족과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책망함으로써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동안 폭리를 취해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한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함으로 해결하는 그런 혁명적인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다 모아놓고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함으로 그들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을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옳지 않은 폭리를 취하여 이득을 취한 것은 돌려주라. 또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혁명이 있었죠. 특별히 서구사회,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혁명이라 한다면 프랑스 혁명일 것입니다. 소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바로 이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이 폭리를 취하고 과대한 세금으로 시민들을 괴롭혔던 이들에 대하여 혁명을 통하여 또한 무력을 불사하고 폭력을 무릅쓰고 그것을 뒤집어 엎었던 혁명.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이나 정치가들은 이것을 민주사회로 가는 필수 과정인 것처럼 여기는 혁명입니다. 그러나 이 혁명에 대하여 정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이런 혁명적 방법이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기보다도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세상으로 하나님을 비롯해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인간성을 해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념에 치우쳤다고 지적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네덜란드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교육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는 19세기 말 유럽과 미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 바로 이러한 실업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한 가정 붕괴의 문제, 도덕적 부패의 사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 100년 전에 있었던 이 프랑스 혁명의 패러다임대로 사회를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회 울부짖음 앞에 한편으로는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죠. 사회 곳곳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오는데도 오랫동안 무관심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서지 못한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그는 당시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노동자, 학자, 농부와 교회 지도자, 일반 시민, 정부 지도자, 가난한 자, 부자 모두를 다 함께 모여서 이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연설들이 바로 가난의 문제라는 책으로 남아있죠.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강령, 그가 세운 879년 세운 당의 이름은 반혁명당입니다. 여기서 혁명이라는 건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혁명의 이로 인해 일어난 경제 사회 구조를 거부하는 의미입니다. 반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고 낯선 이름이죠. 그처럼 세상은 혁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혁명당의 이름을 붙였고, 그의 정치강령이라는 책을 보면 이 반혁명당의 이름의 다른 말은 바로 크리스천 웨이다, 기독교 역사적 방법이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었던 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혁명의 문제를 여러 곳에서 지적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불행하게도 불경한 횃불을 던졌고 신앙을 시들게 했으며 도덕적 유대를 불태웠고, 그래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신뢰관계를 비인간적인 계약으로 바꿨다는 거죠.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불경스러운 기만의 광란으로 이성과 마음에 침투했다. 신앙이 무너진 노동자들 가운데 격렬한 반감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전에 가졌던 자족과 순종이 다 사라져버렸다. 또한 상위계층 가운데 있었던 다정한 공감 능력, 그리고 친절한 자손 능력,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혼란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지적한 이 프랑스 혁명이 야기한 문제는 물질을 최고의 선으로 내세웠다는 거, 물질을 우상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혁명을 부르짖는 이들로 인하여 사회민주주의의 출현이 재촉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민주주의는 결국 국가사회주의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결국 프랑스에도 나폴레옹 독재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요한 웨슬레도 이 프랑스 혁명을 처음부터 비판했죠. 그리고 말세의 시작이라는 말까지 써서 비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 가난의 문제는 완전히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유토피아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역사 속에 실패됐습니다. 조절하고 완화될 뿐인데 어떻게 조절하고 완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지기 의식밖에 없다.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 그것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영혼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의 존재와 사회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을 분명하게 규정짓는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 펼쳐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으로 있으면서 그는 세속국가는 없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국가가 다스려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오늘 이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로, 바다보다 그 지면이 더 낮은 나라로서 부강한 나라, 그리고 교도소에 죄수들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교도소를 빌려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돈을 낭비하는 이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또한 사악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저주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은 청지기, 맡겨진 임시 관리자임을 기억하고 연약한 이웃, 불우한 이웃,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의식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의 중심에 전달될 수 있는 도로가 열려야 된다. 그 도로는 뭡니까? 그것이 의회 회의실이고 학교들이고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죠. 정부는 의회와 학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정복될 수 있는 길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기도를 금지한 이후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뭐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함께 여러 이주민들이 살아가는 사회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에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조차 강조되지 않을 때 세상의 이 가난의 문제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비전헌금 코로나 위기 때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노숙인들을 위하여 비전헌금을 할 때 지난 온누리교회 모든 구제헌금보다 가장 많은 비전 구제헌금을 성도님들이 드리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를 그런 사회로 변화된 것처럼 니에미아가 지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일했지만 총독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백성들을 갈취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짐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변화되었습니다. 혁명으로 변화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프랑스 혁명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혁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지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털어버리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설교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어떨 때 아멘을 크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우실 겁니다, 차고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아멘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털어버릴 겁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크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만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가실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 청지기이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과거에 큰 건설 사업을 하면서 뜻하지 않는 인허가 문제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는 이제 부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갚을 것이 없다고 말해도 될 그때였지만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만 다 갚았습니다. 지금 그때 그분이 갚았던 재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분은 엄청난 부자로 회복되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 목록을 다 털어서 다 나눠줬습니다. 갚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분들은 이분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죠. 저는 그분의 신앙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이지만 뜻하지 않게 연로할 때 사업을 일으키시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됐을 때 그분은 자신이 가장 바닥에 떨어지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갚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갚고 있는 어느 장로님 가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털어버리실 겁니다. 이런 말씀의 무서움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을 위해 통해서 이 세상의 가난은 점점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이 변화는 프랑스 혁명이 이루었던 그런 사회 민주주의식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복리를 취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폭력적으로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멈추어 서로를 돌아보았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할 때 이런 사회 문제는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보여줬던 사회의 변화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보듬고 품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 손을 잡아주므로 이 시대가 가져온 여러 가지 위기의 지체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며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